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48장 마지막 주일날 48장을 하는 이제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의 요약을 또 이제 나눠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8장이 대단히 중요한데 48장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1절 위에 작은 제목이 뭐라고 붙여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어 성경인 ESV 성경에서는 Israel refined for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듬어지는 이스라엘, 마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거기서 설교 제목을 따왔거든요.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 4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를 받는 모습이 정말 힘도 못 쓴다 그랬죠. 그래서 촉에 갔다라는 말 썼어요. 기억하세요? 그 지푸라기, 지푸라기인데 불이 그 앞에 있어요. 불 앞에 있는 지푸라기와 같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8장에 들어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을 했던 것처럼 그런 제목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사용하신답니다. 죄를 지었는데 끝까지 사용을 하신대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면 그대로는 못 쓰시는 거예요. 다듬어야지. 그렇죠? 그게 refined 한다는 거예요. 그 다듬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refined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듬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는다, 마구 다듬는다. 뭐 두 개 다잖아요. 살살 다듬든 마구 다듬든 우리의 모난 모습 잘라내실 거고요. 우리의 성질 부르는 거 갈아내실 거고요. 우리의 못난 모습 뽑아내실 거고요. 그게 다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듬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지적을 하셔야 돼요.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어느 부모가 너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못이야 라고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갖다 두들겨 패는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녀가 뭔 잘못하면 그게 잘못인지를 부모는 아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지적을 해줘요. 그리고 고치라고 말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알아듣는 연령의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알아듣고도 못 알아듣는 척하는 아주 괘씸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아예 너무 어려서 못 알아듣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다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죠?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또다시 설명을 하고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샘플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쳐가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다듬으세요. 어쩌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게 돈 문제가 됐든 그게 사람과의 문제가 됐든 그게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어쩌면 그 어려움은 여러분들을 지금 다듬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라인딩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막 옆에서 스파크가 막 튀기도 하면서 그라인딩을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믿고 깨달았으면 지나갈 수 있어요. 아멘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 지적을 하면서 지적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부르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하나님이 막 떠들시면 이스라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가뜩이나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원어에 가면 앞에 영어 성경이 있듯이 영어 앞에 자막이 있어요. Hear this, O house of Jacob이라고 해요. 그래서 들어라 먼저 얘기해요. 들어라 이것을 야곱의 집이여 라고 하면서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this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면 너 요거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세밀하게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실 수 있어요. 큰 그림으로, 그렇죠? 큰 그림으로 전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가르쳐주세요. 그 세밀하게 가르쳐주시는 과정과 방법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세밀하게 세밀하게 건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세밀하게 건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기는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방법은 다르지만 큰 그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신다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세밀하게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라 야곱의 집이여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차이점이 나와요. 그 다음 단계가 차이점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결과는 엄청나게 좋은 거로 올 거고요. 들었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그 결과는 정반대 것이 되겠죠. 마치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28장이라고 하는 좀 긴 장이 있는데 거기에 축복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동시에 저주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뭐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서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집에 가축들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무슨 랩하는 것 같네.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슷하게 그 다음은 저주로 이야기하는데 니네가 그렇게 하면 앉아서도 저주받고 일어서도 복을 저주받고 안에서도 밖에서도 저주받고 짐승들이 저주받고 자식들이 저주받고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28장 안에서.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청종하고 그를 잘 들어서 그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이와 같이 임할 것이요.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이와 같이 임할 것이다. 그럼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듣고 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인데 7장의 마지막 부분은 그러면 결론이잖아요. 결론에서 25절과 24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잖아요. 아, 네,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네. 거기 두 개의 24절과 27절이 있는데요. 이게 거기에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24절은 지혜로운 사람 이야기하고 27절은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했죠. 그렇죠? 맞죠? 그 차이는 뭐예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제 1절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곱의 집아 들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야곱의 집아, 똑같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 그러면서 야곱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예, 우리가 야곱이에요. 안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히브리 민족이고 똑같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너희는 야곱이야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이스라엘인데요. 이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본래 야곱은 나중에 얍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가 있었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혹은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이스라엘답게 살지 않고 야곱처럼 살았던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야곱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런가 하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래 봬도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어요. 그 말은 야곱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니면서 아니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는 그런 척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맹세라고 하는 말.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 데서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 맹세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너는 그래도 야곱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1절의 맨 끝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아주 전곡을 꼭 찌르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진실함도 없다, 공의도 없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지적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의 예배는 진실함도 없고 공의도 없는 예배다라고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거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두 손 번쩍 들고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이래봬도 일주일에 세 번을 금식을 했고요. 11조 헌금을 드렸고요. 구제를 했고요.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아주 잘난 척을 하면서 손 들고 기도했던 거죠. 시장바닥을 돌아다닐 때도 절그렁절그렁 소리를 내면서 바리새인 지나간다. 옛날 우리 조선식으로 얘기하면 길을 비켜라. 영의정날이 대감마님 나가신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잘난 척하면서 쇼업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랬잖아요. 아, 욕해서 죄송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야단을 쳤던 겁니다. 칼빈이, 요한 칼빈이 요 이사야서 주석에서요 아주 적나라하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여기서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자랑하고 또 자주 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크게 반대하였던 외식주의자들, 히포크리트. 그런 사람을 이사야가 공격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2절에 보니까 아 자기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래요. 그 거룩한 성 출신이라면 뭐예요? 내가 이름에도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만들고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고 그 안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거룩한 성전이 있으니까 나는 거룩한 곳 출신입니다. 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들에게는 진실함도 없고 공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예를 들까요? 내가 이래봬도요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목사예요. 그러면 저 천국 가나요? 아니요. 저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가요. 한국에 어떤 대형 교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요 이래봬도요 거기서 세례받았어요. 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가 두 번째로 개척했던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제가 주일날 광고를 몇 주일날 두 번째, 그러니까 두 주 정도 지나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뭐 이런 광고할 거 아니에요. 밥 먹는 시간에 와가지고 제가요 이래봬도 그 교회, 제일 큰 교회, 그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감사해요. So what? 그랬어요. 나 진짜로 그랬어요. 막 그런 경우는 저는 굉장히 화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랑하면서 산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곳에 출신은 맞아요. 왜냐하면 예배 공동체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공동체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출신인 건 맞아요. 그러나 여기 출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는 정작 있어야 되는 진실함도 없고 공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배드리는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정성이 없어요. 몸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 세대들의 생각은 온데 땅군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하십니다. 저는 바둑 못 둡니다. 아다리만 합니다. 그리고 장기도 잘 못 둡니다. 가는 길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포석을 둔다라는 말. 장기로 같으면 저쪽에서 길 못 지나가게 딱 미리 박아 놓는다든가. 다 바둑으로 이야기하면 내 집을 뭐 10집이든 15집이든 이거를 먹지 못하게 바둑 하나 돌을 어디다 놓아야 된다든가. 그거를 포석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3절에서 하나님이 포석을 둡니다. 무슨 포석을 두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소리 못하도록 포석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즉 내가 내 입에서 말했고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내가 말했던 그것을 내가 이룬다예요. 하나님께서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예로부터라고 했죠. 옛날부터라는 거예요. 이 옛날부터는 저 출애굽까지도 갈 수 있어요. 아니 더 멀리도 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75살이나 됐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3500년이나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땅이 가득 차게 하셨잖아요. 민족을 이루셨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때 아 우리의 힘으로 했습니다. 말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애굽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져내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정복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두구동강이 되는 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미리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이 다음에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못하게 하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 봐, 엄마가 파 먹으라고 그랬지? 너 야채 안 먹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망가졌다고 그러지? 엄마가 옛날부터 그랬잖아. 그럼 애들이 말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말을 안 했으면 얘기하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다가가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했던 이야기를 미리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적을 하세요.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뭐하다고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랬어요. 완고하다, 아주 고집불통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함을 두 가지의 비유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목이에요. 목이 모처럼 뭐의 힘줄이라고요? 쇠의 힘줄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기부수한 거예요. 목에다 잔뜩 이렇게 딱 깁스해 갖고 이 고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거고요. 이마에는 뭐라고요? 이마가 노시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노시니까 반짝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빛나요, 안 나요? 노선 문지르면 빛나잖아요. 그렇죠? 아주 뺀질뺀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뻔뻔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목과 이마를 이야기하는 이 완고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면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돌아가셨지만 그 정신줄을 놓으시기 전에 치매가 있으셨으니까 치매가 있으시기 전까지는 전화를 하든 한국에 가서 만나든 하여튼 시시콜콜 시간 날 때마다 하시는 잔소리가 있으니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밥 먹다가도 겸손해라. 얼굴 한번 보고 봐. 겸손해라. 전화하다가도 야 애들 잘 있냐 그러다가 얘 애들 뭐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겸손해라. 겸손해. 여러분 이 말 맞아요? 틀려요? 그 성경에서 가르쳐준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아멘 아멘 이래야 되는데 하도 들으면 이게 세 글자로 바뀌죠. 잔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아마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었는지 얼마나 뻔뻔스러웠는지 이야기를 해도 못 들은 척 뻔뻔스럽게 안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제 멸망할 거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거야. 잡혀가고 난 다음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해방이 돼서 돌아올 거야. 그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포속돋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딴 소리 못하게 하나님이 포속을 두신 거예요. 아 그거요? 뭐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뭐 하늘의 성왕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바다의 용왕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작품인지 아니면 다른 신들의 작품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딴지 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포석을 딱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사야 선지자 다음에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44장 18절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를 썼을 때 당시는 언젠가 하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30년 전이에요. 조금 있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하고 아니 분향을 하려면 하나님께 해야지 성전에 가서.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때로는 인정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요.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겨서 뭐 좋은 일이 우연히 됐어요.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요, 아니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붙이고 그래요. 그냥 우연히 된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헤쳐나가야 합니다. 돈으로 될 것 같으니까. 아, 돈이면 되죠. 뭐. 아, 뭐 그런 것 가지고 기도까지 해요.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돼요. 내 실력으로 이루었다. 내 돈으로 이루었다. 내 친구 때문에 됐다. 이게 맞아요. 돈과 실력과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계시니까 문제인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챈 도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나에게 유익이 되든 나에게 손해가 되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